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킨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그 시간까지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위를 배반하는 길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와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비참한 가룟유다의 자리로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니 아버지여 성령의 힘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4주 전에 공부하였던 마태복음 12장에 있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하는 일을 보고서도 이것을 악한 영의 두목의 힘을 발제부를 빌려서 한다고 말하는 너희는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그 생각할 점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신약성경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기도하여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더 있을까 생각해보자 그랬죠. 세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죄들에서는 너희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그 외의 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 죄 지은 사람의 옷을 건드려 더러운 것을 묻히기를 두려워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회개 기도의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시작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1번이었습니다. 서론을 읽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심판날에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면서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강력하게 워닝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경고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스스로에게 어플라이 적용하여서 결단코 이러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1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의 또 사탄의 밑에 있는 여러 악한 영의 두목들의 일이라고 비방하는 죄는 이것이야말로 sin of blasphemy다. 신성모독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힘과 권위로 즉 권세와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 확실히 알고 있겠죠? 예, 권세한 파워가 되고 권위라면 authority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병행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언약 백성들에게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쫓아내셨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들을 힘을 입어서 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비방하는 죄를 용서받을 회개 기도는 전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건 저희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해서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일, 그 일을 옆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tempt, 유혹해가지고 trial 밑으로 시험으로 빠뜨려서 destruction,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것을 한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말씀은 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사탄이 베드로의 입에 그 말을 넣어준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주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제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의 일이죠. 이건. 예수님은 물론 믿음이 약한 분도 아니고 그 유혹에 빠져들지도 않고 빠져들어서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면은 여기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은 stumbling block,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됐어요. 또 그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넘어지게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다 뜻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심판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걷어내라고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걷어내서 불탄 호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베드로가 바로 그 것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불못에 들어가 버리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 다음에 18장 6절에서 11절을 이제 차분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에서 50절.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에서 죽음이 목적으로 다 달려가는데 내가 형제 자매인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냥 여기 번역을 실족이라고 했는데 2단계였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2단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 사람을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2단계예요. 실족이란 말은 유혹을 하고 유혹에서 이 사람이 넘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시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 믿음이 destroyed, 망해버렸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 그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서 넘어져서 믿음이 사라지고 멸망했어? 그러면 너는 차라리 자살하는 사람이 나을 뻔한 거야. 큰 돌을 얼마나 그 맷돌 가는 위에 그 짝이 크냐 하면은 나귀가 목에다가 그 줄을 묶어서 나귀가 빙빙 돌 정도 큰 겁니다. 어떤 경우는 약 3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사이즈가, 다이아미터가. 그거 너 목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다에 빠져 너 자살하는 게 용서받아. 그런데 그 사람을 유혹에 넣고 그 사람이 거기서 시험에 들어서 벗어나지 못해서 믿음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너는 불호수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용서 못 받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누가복음 1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죄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그런데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넌 자살하는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유혹해서 템트로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이제 언더 트라이얼 시험에 들어가서 그냥 벗어나지 못해서 그 사람 믿음이 파괴가 됐어. 그러면 그렇게 한 너는 스탬블링 블록,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또 넘어지게 하는 그 means, 것이 되어서 너는 용서를 못 받아. 그런 저희들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같은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 드러나죠. 예. 그러면 아 그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건드리면 되겠네. 그런 얍삽한 수를 써서는 안 되죠. 위험합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초신자들도 그러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말에 가면은 저희들이 아주 극심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여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 믿음을 멸망케 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그 인디테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한 걸림돌, 스탬블링 블록의 롤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살하여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여 아예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단언을 하셨다. 주님의 재림 때 천사들을 통하여 그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골라내버려서 불호수에 던져버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판날까지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 케이스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결론 35절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물론 34절도 무섭습니다. 그건 비유지요. 감옥에 넣어서 다 주인인 나에게 너 빚진 거 다 페이오프할 때까지 있어라. 그럼 그 사람 영원히 못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35절에는 아주 이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로 심판날에 또 용서 없어.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2번하고 3번 오늘 지금 읽은 이 3번 이 죄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동이나 말에. 그리고 우리의 2022년 1월 2일 이전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다에 뭐 몇십 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혹시 이런 실수로 해서 그 상대방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리에 간 적은 없는가 하면 어색하죠 이게. 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케이스인 것.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은 것. 왜 입으로는 서로 용서한다고 뭐 봉도 하고 화해 기도도 했지만 마음으로부터 응하고 꽁하고 용서하지 않은 게 있다. 그걸 하나님을 못 속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부부 사이도 가능한 이야기죠. 애들 때문에 같이 있는다. 그 입으로는 오케이 해놓고 속으로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예, 다 그리스도인이란 전제하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7번, 예수님이 7번에 70번, 490번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perfection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limitless, 끝없이 용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건을 붙여요. 흥,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와서 I'm sorry 말해. 그러면 용서가 돼. No, no, no. 그건 불가능하죠. 아담이 야훼께 와서 sorry 할 때까지 야훼께서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영원히 안 해요, 죄인들은. 야훼께서 하신 것은 아담은 뻔뻔스러워서 무섭고 숨어있는데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건을 붙이지 마라 이거예요. 상대방이 와서 I'm sorry 할 때 기다려서 마라 이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 만나서 용서의 말을 선언을 못해준 것을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가슴에 우리 양심을 찌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보송무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고 선언을 해줄 걸, 내가 찾아가서 해줄 걸, 그 사람이 나한테 오기 전까지. 그런 후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도 확실한 것은 없다. 마음으로도 용서한다면 너는 용서를 해야만 된다. 행동으로 나와야만 된다. 그걸 밝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방적으로 배신의 죄를 지은 아담 부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푸신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와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에게는 용서하는 자비를 먼저 베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기도를 하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35절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자칫하면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을 말이나 행동을 극심하게 조심하고 용서에 있어서는 프로액티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고 우리에게 먼저 어펜드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살려주셨다면 아직 시간은 있죠. 4번,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사도가, 저는 대부분의 학자들처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하고 10장이 두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파스타시.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부터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배도의 길로 들어가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기 목숨을 걸어놓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로 되어버렸을 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숫자가 작고 나머지는 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게 없으며 내가 용서받을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인정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복음을 뒤틀어서 믿고 있는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뭐 로마 시대에서부터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또 억지로 전투하는 데 나가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배교요. 이제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이 rationalist의 머리로 따져서 예수를 믿어서 단순한 복음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다. 대부분이다. 그게 제일 무서운 배도입니다. 서로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회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약한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은 팽개쳐버렸어요. 제가 이걸 우려하는 바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 에퍼멘, 남자가 여장을 하는 그 죄도 용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성전환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여자들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케이스 있습니까? 남자가 여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뭐 대학인지 고등학교인지 뭐 수영대회 나갔다며요.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여성 팀으로 들어가서. 그러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뭐 1,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 교회가 당연하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성평등이라고. 이게 자기들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희들이 마지막 세대 말세치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걸 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내로마인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한국 땅에도 지금 정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평등이 들어가서. 얼마나 빛의 속도로 받아들여서 그걸 퍼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가 이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보다 무서운 아포스타시, 배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두 군데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 군데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로마 제국에서 자칫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위험한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돌아서는 사람이 6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자기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죄였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위험한 게 말이죠. 그 펜트코스트 오순절 운동이나 제세례파 오늘날 이 침례교가 자칫하면 이 죄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 외 다른 교회에서 침례교나 오순절파로 들어갔더니 다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발 아래 누른 것 같은 죄가 될 수가 있답니다. 이거 아주 극심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확실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죄 용서받고 세례받고 나서 나중에 더한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누가 전형적이었습니까? 김일성이 그랬죠. 김성주, 김영주, 김영주죠. 김성주인가?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선명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안의 박태선이 그랬습니다. 장로였어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의 길을 갔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4번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반한 죄는 일반적으로 배도의 죄라고 불리는데 즉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얼굴을 향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던 자리에서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 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죄다. 이게 오늘날도 가끔 일어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치례를 했을 때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영원히 예수 안 믿는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겉으로 드러난 입장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알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죄이다. 유혹이나 박해를 당할 때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죄다. 이게 저희들이 다 들여다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 1번과 4번의 죄는 저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않지만은 2번과 3번은 자칫하면 그러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또 은혜 위에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극심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에 하실 이야기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유혹에 빠지거나 또 유혹을 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전인격을 사로잡고 넘쳐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